대상자를 이렇게 우리가 침대 위로 뭐 미끄러져 내려가고 이렇게 올릴 때도 그냥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기면 피부에 자극이 돼가지고 그 자리가 나중에 욕창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극을 굉장히 피해줘서 아마 그 이명영 선생님 수업 시간에 아마 그 체위 변경하는 거, 그다음에 침대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을 때 사람 끌어올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 이런 것들 공부를 다 하실 텐데 그때는 몸이 이렇게 끌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욕창이 예방된다는 거죠. 잘은 생기죠. 그래서 이 욕창의 단계가 있어요. 165페이지 그 정상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죠. 그래서 욕창은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이 4단계가 어떤 정상들이 있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단계는 여긴 별표 3개 정상. 첫 번째 단계는 피부가 약간 붉으스레해집니다. 분홍색이나 푸른색을 이렇게 보면 약간 가에 약간 1단계고 그림 있죠. 보시면 붉으면서 약간 푸르쭉쭉한 색깔들이 약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누르면 이 색이 없어지면서 피부색이 좀 하얗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만져보면 약간의 열감이 있어요. 약간 따뜻해요. 다른 그 몸보다는 코이가 따뜻하게 느껴져요. 그 다음 2단계는 이제 피부가 벗겨져요.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주위 조직이 조금 상해 들어갑니다. 그건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는 이제 진피나 피하 조직 이런 데도 손상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피부 전체에 손상이 생깁니다. 3단계는 이미 많이 심해진 상태입니다. 3단계 같으면. 그리고 조금씩 이제 괴사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더 심하게 되면 4단계 시커멓죠. 완전 썩어가 그렇잖아요. 그죠? 괴사가 여기 뼈나 근육까지 다 괴사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절단해야 되거나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욕창 때문에. 근데 이 정도 되면 나중에 뭐 폐혈증이나 이런 거 와가지고 사망하기도 해요. 이렇게 심하게 되면. 그래서 이 4단계는 피하 조직, 근막, 근육, 뼈, 관절 이런 데까지 다 지금 침범이 돼 있어요. 욕창이. 그래서 이 4단계가 되면 굉장히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악취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정도 같으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죠? 그래서 옆에 꼭 알아두기 있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욕창 정상 초기 대처법. 초기에 욕창은 초기에 치료를 해야지 벌써 2단계 3단계 넘어가면 그 다음에 치료하기가 굉장히 많이 어렵죠. 그래서 약간 지금 피부가 불그레하거나 뭐 푸른색이 좀 보이거나 열감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좀 이렇게 찜질을 좀 해주고 그죠? 이걸 막 문지르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듯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다 닦아줘야 돼. 마른 수건으로 할 때도 수건이 거칠거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일반 타월은 좀 거칠죠, 그죠? 그런 것보다는 가제 수건 같은 거, 부드러운 거, 이런 걸 가지고 물기를 좀 닦아주던, 피부가 마르도록 건조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미 생긴 자리에 막 이래 마사지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어디를 마사지를 해줘야 될까요? 생긴 그 주변 괜찮은 부위에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여기 상처가 생긴, 욕창이 생긴 부위에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돼야 이게 빨리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욕창이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요 주변에 이렇게 마사지 해줘요. 이렇게 마사지 해줘가지고 여기 마사지 해주면서 여기서 이 혈액이 욕창 있는 부위에도 잘 순환이 되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요 욕창이 빨리 좋아져요. 근데 이 안에 이렇게 문지르면 안 된다. 절대로. 그럼 자극이 돼서 더 심해지죠. 주위를 낯선 형을 그리듯이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려서 혈액순환을 촉진해 주라 했죠. 그래서 요 마사지 해주면서 요 과에는 요를 톡톡톡톡 두드려주면 좋아요.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면은 혈액순환을 굉장히 촉진해서 빨리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항상 습기가 안 생기도록 축축하지 않도록 미지근한 바람 이런 거 그리 부채질 잘해주죠. 보통 부채질 이를 잘해주는데 겨울에는 추우니까 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피부를 건조시켜줘야 돼. 이때는 건조시켜주면 또 막 말라가 또 막 이 그 우리가 피부 건조 앞에 배웠잖아요. 그죠? 건조되면 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보고 항상 로션이나 이런 것들 또 발라주는 건 좋아요. 바디 로션 같은 거 이용해서 좀 발라주면서 그 물기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날씨가 춥지 않을 때는 따뜻할 때는 좀 바깥 그 공기를 좀 쐬는 것도 괜찮고 햇빛을 쬐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욕창이 그 우리가 보통 와상 상태에 있는 분들은 집에서 어디에 제일 모십니까? 잘 모십니까? 뒷방에 잘 모시죠. 건강이 제일 해롭거든요. 그죠? 햇빛이 잘 드는 안방에 모셔야 돼. 그래 햇빛을 봐야지 진행이 되고 그죠? 좀 빨리 좀 좋아질 수 있는 건 좋아져요. 햇빛이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 뜨거워도 안 되지만 적당한 햇빛을 받는 건 우리 삶에 아주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거 꼭 기억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욕창 치료나 예방은 매일 그냥 볼 때마다 아침에 가서 보고 나올 때도 한번 살피고 나오고 중간중간이 피부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색깔이 어떤지 그다음에 혹시 아파하는 데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죠. 그다음 특정 부위에 압력이 안 가도록 침대에서는 적어도 2시간마다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서 지내시는 분이 있어요. 눕지를 못하고 앉아서만 지내시는 분이 있죠. 이런 분들은 한 시간마다 자세를 좀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자, 침대에서는 몇 시간마다? 2시간마다. 의자에서는? 예,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옆에 꼭 알아두기도 있죠. 자세 변경 주기. 침대는? 2시간마다, 의자나 휠체어는 1시간마다. 예. 다음에 대상자 이동시킬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부가 밀리지 않도록 우리가 흔히 사투리로 끌리지 않도록 하죠. 그죠? 피부가 끌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침대가 젖었을 때는 시트를 빨리빨리 갈아주고 그 다음에 이 시트가 이렇게 쭈글쭈글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주 이거를 팽팽하게 우리가 공부 배울 때는 이 시트에 공을 던지면 공이 튈 정도로 팽팽하게 시트를 정리해라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 되고 마이심하면 요즘은 특수침 매트리스 이런 거 사용하죠. 뭐 에어 매트리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몸이 움직일 때마다 압력이 안 가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와상 상태에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 에어 매트리스나 이런 특수 매트리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부에 뭐 오염물 혹시 소변이나 대변을 보다가 몸에 많이 묻었다 이렇게 했더니 빨리 닦아주고 미지근한 물로 가지고 좀 씻어주고 말려줘야 되죠. 개인 위생을 굉장히 좀 깨끗이 해주는 게 욕창을 예방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욕창 예방법 그림으로 잘 나와 있죠. 그죠? 자, 아까 적절한 체위 유지나 체위 변경은 침대는 2시간마다 그 다음에 의자나 휠체어는 1시간마다 네. 그 다음에 담배 피우시는 분은 담배를 끊어야 되고 피부를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더러운 분비물이나 배설물들은 빨리 치워주고 옷이나 시트는 빨리 마른 걸로 깨끗한 걸로 갈아줘야 되죠. 그죠? 그리고 영양분이나 수분 섭취를 충분히 좀 해줘야 됩니다. 그죠? 이게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이죠. 자, 시트 주름 있으면 욕창이 더 잘 생기기 때문에 주름을 쫙 당겨서 주름이 없도록 매줘야 된다. 이 시트를 정리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누워서 오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살도 빠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뼈가 받치는 부위에는 뼈와 뼈가 받치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옆으로 체위 변경해 줄 때도 이렇게 있으면 뼈와 뼈가 받치가 아파요. 그래서 여기에 푹신한 베개를 하나 받쳐가지고 이렇게 뼈와 뼈가 부딪히지 않도록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 조금 남은 근육이나 피부에 욕창이 잘 생겨요. 그래서 베개를 끼워서 마찰을 방지해주고 그 다음에 특수 매트리스나 아까 뭐 에어 매트리스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 흔히 보면 도넛 모양의 베개 엉덩이에 욕창이 생겼을 때 도넛스 같이 이렇게 속에 구멍이 뻥 뚫린 이런 그 베개를 사가지고 잘 대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예. 근데 이거는 좋지 않다 하지 마라 이제 그렇죠? 하지 마라 하죠. 왜 안 좋은가 하면 욕창이 있는 부위는 안 눌리지만 그 주변 피부가 또 눌려가지고 여기에 또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더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범위가 예. 네, 예. 예전에는 막 이런 거를 했는데 이제 해보니까 사실 그 주변에도 피부가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이런 거는 쓰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있죠. 8번에 청골 부위 욕창 예방을 위해서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오히려 압박을 받는 부위의 순환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을 다 눌러버리니까 욕창 부위로 가는 혈액순환을 오히려 방해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빨리 좋아지는데 그 다음에 뜨거운 물주머니나 뭐 핫팩 같은 거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화상을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감각이 약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혹시나 피부 이렇게 하면서 파우더를 쓰는 경우 많이 있어요. 마사지 해주고 파우더를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하는데 파우더는 절대 바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우더는 피부를 오히려 자극하거나 땅구멍이 막혀가지고 오히려 노폐물 배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그 땀띠 생기고 이렇게 한다고 파우더 뿌려주는 경우가 별로 없죠. 아이들한테 파우더 잘 안 바르잖아요. 오히려 땀 흘리고 이렇게 땀띠 생겨가지고 발라주면 이게 밀려가지고 자극이 돼가지고 더 나쁜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땀을 빨리 배출을 시켜줘야 되는 땀 배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도 이런 파우더나 이런 거 쓰는 거 별로 안 좋아요. 하여튼 말려주기 제일 좋습니다. 말려주고 바디로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발라주고 그렇죠? 근데 주변에 마사지를 할 때도 그냥 하는 것보다는 손에 오일이나 뭐 저기 크림이나 이런 걸 발라가지고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사지가 더 잘 되죠. 그렇죠? 잘 되고 내 손에서 또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예방되죠. 몸에 깎이는 옷이나 단추 달린 스커트, 바지 이런 것들을 입지 않도록 해주고 손톱에 긁히는 일이 없도록 손톱을 짧게 자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상자들을 돌볼 때는 굉장히 우리가 그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손톱이 길면 절대로 안 되고 그죠. 그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감기가 걸렸다든지 이럴 때 이제 마스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손을 뭐 뭘 하든 간에 손을 잘 씻어야 돼. 손 잘 씻고 배설물이나 상처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런 걸 만질 때는 반드시 장갑을 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죠. 장갑 낀다고 안 씻고 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손을 씻고 장갑 끼고 그다음에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나서 그다음 마지막에 장갑을 벗고 아까 손 씻고 뭐 장갑 끼는데 뭐 이래가 또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벗고 꼭 또 손 씻어야 돼. 내가 건강해야지 다른 사람 돌보지. 나 자신도 위하고 다른 사람들도 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안 좋아서 집에 가면 어때요? 우리 가족들한테도 다 옮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손은 여기 주름이 많잖아요. 손바닥에도. 그래서 보통 지금 손 씻기를 많이 교육을 하죠. 얼마를 합니까? 손 씻기 할 때. 몇 초 합니까? 30초. 예, 아이고 잘하시네요. 예, 20초 내지 30초 해야 되죠. 생일 축하 노래 있죠. 그거 두 번 할 동안이 30초라 그래요. 그래서 그 손 씻는 거는 그렇게 씻는데 바닥만 씻는 게 아니고 손 씻는 방법 나중에 아마 배우실 텐데 양쪽 손등 그죠? 그 다음에 손가락 사이사이 그 다음에 여기 마디마디 이런 데 그죠? 이런 데를 다 눌러가 씻어줘야 돼요. 그죠? 이 손목까지 이렇게 씻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오염물이나 이런 거에 접촉을 했을 때는 피나 뭐 오염물 이런 거에 접촉을 했을 때는 아주 손 씻기를 이렇게 철저하게 잘 해야 된다. 그렇죠? 또 두 번째 피부 건조증이죠. 피부 건조증은 이제 자꾸 피부가 노화되면서 피부 외층이 굉장히 건조해지면서 거칠어지는 것을 피부 건조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병이라기보다는 노인들에게 워낙 많은 증상 중에 하나죠. 실내외 습도가 낮은 겨울철에 특히 심하고 그 다음에 비누나 세정제, 알코올, 목욕할 때 너무 뜨거운 물을 많이 사용해도 피부가 건조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안을 유지하려면 찬물에 세수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나이가 들면 찬물에도 이제 세수를 못하는데 젊을 때는 뜨거운 물에 하면은 이런 그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가 늙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안 유지의 비결이 찬물에 세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극을 많이 안 주고. 그 뭐 배우들 세수하는 거 보니까 그냥 물을 이렇게 그냥 끼얹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니까 도저히 씻어지는 같지가 않아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피부 건조증의 그 원인은 그렇고 증상들은 되게 발적이 많이 생겨요. 뻘고래해지는 거죠. 발적은. 뿔긋뿔긋하게 이렇게 생기는 걸 발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종이나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전안이나 손하지 가려움증인데 전안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팔이 있죠. 그죠? 팔이 있으면 심장에서 가까운 어깨 쪽에 가까운 팔꿈치에서 어깨까지는 상완이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팔이죠. 그죠? 여기서 손목까지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요거를 전완이라고 합니다. 전완. 그래서 여기 많이 가렵죠, 여기. 그렇죠? 이런 데 많이 가렵잖아요. 그래서 전완이 많이 가렵다. 그렇죠? 손 그다음에 손이나 하지 쪽에도 가려움증이 많이 심해진다. 그렇죠? 치료는 습도를 좀 조절해 주는 게 좋습니다. 뭐 물수건 같은 거 좀 널거나 아니면 가습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좀 자주 마셔서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하도록 해주는데 아까 우리가 비뇨생식기계에서 했잖아요. 노인들이 물을 좀 잘 안 마시려고 하는 거는 뭐가 있어서 그렇다 했죠? 예, 요실금이 있으면 물을 잘 안 마시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화장실 가고 버뜩하면 자꾸 뭐 이게 막 찔끔 나와버리고 이러니까 그죠? 물을 잘 안 마시려고 하는데 물을 자주 마시고 요실금이 있을 때는 훈련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보면 요실금 이거 심할 때 훈련하는 방법들도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다음에 너무 자주 샤워를 하거나 때를 빡빡 미는 거 안 좋습니다. 피부를 더 건조시키기 때문에 안 좋고. 그 다음에 목욕이나 샤워할 때 그 비누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그 강한 거 이런 거 쓰시면 안 돼. 약간 따뜻한 물하고 좀 순한 아기 비누 같은 거 써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기들 쓰는 비누 요거 쓰면은 좀 자극이 적죠. 목욕하고 난 뒤에 물기는 타월 가지고 빡빡 닦지 말고 그죠? 그냥 약간 타월 같은 거 두드려서 이렇게 닦고 물기를 완전히 없애기 전에 바디 로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발라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보습제 하는 거는 뭐 로션이나 크림이나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거 발라주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대상포진. 대상포진 알아보신 분 있어요? 알았어요? 굉장히 아픈데 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생길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어디든지 생길 수 있는데 특히 눈이나 그죠 이런 데 생기면 시신경이 손상을 입어서 실명이 올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피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피부 질환으로 딱 입원하라고 당장 이야기하는 것은 대상포진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죠? 너무 통증도 심하고 이 대상포진은 바이러스성 질환이고 수두 바이러스, 그러니까 수두를 어릴 때 수두 알잖아, 그죠?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게 대상포진이거든요. 근데 어릴 때 수두를 많이 수두를 심하게 앓았던 사람이 대상포진을 커서 잘 앓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좀 내성이 생겨서 아 뭐 면역이 되고 안 생길 것 같죠. 근데 바이러스는 면역이 없는 게 문제죠, 그죠? 지금 이것도 면역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19도 면역이 없잖아요. 알았던 사람 치료해가지고 나와서 어제도 보이 3주 만에 다시 양성으로 확진 받아가지고 또 입원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이게 지금 아직 치료제가 없고 그 다음에 예방할 수 있는 약이 아직 안 나와 예방접종할 수 있는 약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불편하지만 마스크 쓰고 굉장히 조심해서 제가 오늘 대구에 나갔다가 올 때 뭐 차 갖고 오라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마트에 또 갔는데 깜빡 그 주차를 하고 들어가다가 그 차 혼자 운전해가 가니까 그때는 마스크를 안 했잖아요, 그죠? 그 차 안에 놔두고 잊어버리고 갔어요. 그래갖고 마트에서 하나 샀어 쓰지 이러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다 쫓겨났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저 안에 금방 들어가서 사갖고 하면 안 되나 이러니까 입장 자체를 안 시켜주더라고. 그래서 그걸 강조했던 제가 그 간다고 막 막무가내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뭐 사러 갔다가 못 사고 시간이 바빠가 그냥 왔거든요. 왔는데 깜빡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나를 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위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건 우리가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한테 더 잘 생기는 게 대상포진이다. 그 다음에 대상포진이 잘 생긴 이유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 잘 생깁니다.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거나 이럴 경우에도 잘 생기고 그래서 노인들이 잘 생기죠. 대상포진. 요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있어요. 한 15만 원 좀 한다고 그러던데 뭐 좀 비싸긴 해요. 예방접종이. 병원에 가면 예방접종을 다 해주니까 아마 알았던 분들도 지금 좀 나았으면 맞아야 돼. 이게 면역이 없기 때문에 또 생겨요. 생겼던 사람도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잘 생기는 사람은 꼭 예방접종을 하시고 혹시나 지금까지는 안 생겼는데 내가 면역이 떨어지면 어떨지 모르니까 좀 맞아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보시면 어떡해요? 띠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 요 모양은 조금 이런 모양이 아니게도 생기는데 한쪽에 하여튼 생겨요. 몸에 한쪽에만 생깁니다. 눈가에 생기면 한쪽 눈가에만 이렇게 생기고 그죠? 머리에 생겨도 그렇고 몸에 생겨도 꼭 한쪽에만 이렇게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진단이 되게 처음에 좀 어렵거든요. 처음에는 이거 물집이 생기면 대상포진인 줄 아는데 한 일주일은 물집 없이 아파요. 아무 흉터나 아무 그 손상된 자국이 없이 아파요. 통증만 있기 때문에 어깨 아프면 어디로 가요? 정형외과 찾아가고 그죠? 머리에 나면 두통이 있으니까 신경과 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시간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쪽에만 그렇게 아프면 또 머리는 한쪽에만 아프면 편두통인 줄 알고 또 그래요. 보면. 그래서 어떤 신체 부위에 한쪽만 되게 아프면 콕콕콕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아픕니다. 그럴 때는 피부과에 먼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포진이 아니면 다른 데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빨리 치료를 해야 빨리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거나 과로나 스트레스, 그다음 백혈병, 골수 이식을 했거나 기타 장기 이식을 했을 때도 면역이 이때는 어때요? 이식하면 어떻게 되죠? 면역 억제제라는 약을 먹잖아요. 그래서 면역이 억제돼서 이게 잘 생긴다는 거죠. 대상포진이. 자가 면역 질환이나 면역 억제제 복용했을 때, 그죠? 정상은 가려움증이 있으면서 자결감을 포함한 발진, 이게 피부 저림, 자결감 이런데 발진이 나기 전에 이런 자결감이 있어요. 아파요. 가려움증보다는 사실 아주 조금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통증이 되게 심해요. 통증이 심해서 다른 진료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나 점막의 감각신경 말단 부위 수포 통증, 자결감 이런 거. 자결감은 막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야. 아픈데 막 타는 것 같은,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 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거는 약 써야 되는 항바이러스제를 씁니다. 항바이러스제를 쓰고 그 다음에 항염증이 있으면 뭐 항염증제도 쓰고, 많이 아프니까 진통제, 그 다음에 우리가 대증요법으로는 냉찜질, 그 다음에 많이 가려우면은 카라민 로션. 그 우리가 그 카라민 로션은 아시죠? 살색의 이런 로션처럼 생긴 거잖아요, 그죠? 뿌옇, 발라놓으면 뿌옇죠. 그냥 액체는 보면 약간 분홍색 이런 색이 나죠. 그 전에는 선크림하고 비슷하게 그랬었는데 요새는 선크림은 하얗게 이렇게 나오니까 좀 하여튼 그거하고 비슷해요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좀 통증을 없애거나 수포를 빨리 마르도록, 물집이 빨리 마르도록 이렇게 해주죠. 뭐라 그러셨어요? 신경통, 이게 신경을 따라서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띠를 생기는, 그다음 근육에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요 신경이 분포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서 물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신경통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다 낫고 나서도 이 물집이 다 마르고 좋아져도, 상처는 좋아져도 통증은 계속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다 낫고도 굉장히 아파가지고 마약성 진통제를 쓰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특히 이제 암을 암 환자나 이런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죠. 면역이 억제돼가지고 떨어져가서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뭐 마약성 진통제도 쓰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암성 통증보다 이 대상 포진의 통증이 더 괴롭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 그 대상 포진의 통증 때문에 힘들게 사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예방 백신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맞으면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평소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휴식이나 안정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통증이 많이 심하면 진통제를 처방받아서 복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고, 이게 그 물집이 생겼을 때 좀 가려워요. 그냥 이때 절대 끌거면 안 됩니다. 손톱이나 이런 데 그 균이 다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그래갖고 또 다른 데 만지죠, 그죠? 만지면 또 다른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끌거면은 옆으로 자꾸 퍼져가지고 감염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잘 먹어야 돼요. 잘 먹고, 그 다음에 너무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피하고. 그래서 너무 신경 많이 쓰고 이러고 나면 이 대상포진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옴. 평소엔 잘 없습니다. 이 옴은, 그죠? 옴 진드기라는 거에 의해서 옮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에, 피부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피부 안에 동굴처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하루에 뭐 2.5cm, 1분의 2.5cm씩 이동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몸에 막 온몸이 가렵죠. 온몸이. 그래서 이 그 밑에 그 그림 있죠, 그죠? 옴균입니다, 그죠? 근데 몸에는 보면 그냥 좀 해볼긋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서 가렵죠. 주로 뭐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많이 생기기도 하고, 접치는 부위, 몸에 접치는 부위나 가슴, 그죠? 가슴에도 요 지금 접치니까 그런데 많이 생겨. 발등, 팔꿈치, 겨드랑이, 생식기, 엉덩이 이런 데 많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정상은 주로 가려움증이죠. 주로 가려운데 밤에 더 심해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많이 가려워서 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막 끓고 나면 물집 생기고, 그 물집이 나중에 막 고름이 막 생기고 화농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 빨리 치료 안 하면은. 그래서 옴 치료는 옴이 있는 대상자는 물론이고 그 같이 있는 가족, 같이 생활하는, 아니면 뭐 요양원에 있으면 그 방에 있는 환자 전부 다, 그죠? 또그돌 받든 요양보호사, 간호사, 의사 뭐 하여튼 그 방에 들락했던 사람들 다 같이 치료받아야 돼요. 증상이 없어도 받아야 돼요. 어딘가에서 옴 진드기가 뭐 예. 있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하고 털려. 이하고 털려. 머리니 또 나옵니다, 뒤에. 그래서 옴 진드기라는 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옮기는데 개인 위생 상태가 나쁘면 이런 게 생긴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런 대상자를 볼 때는 장갑하고 꼭 끼야 됩니다. 장갑도 끼고 내 옷에 안 붙도록 가운도 입어야 돼요. 가운도 입고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치료용 연고를 발라줘야 된다. 그래서 마비가 있는 노인들 경우에는 이렇게 굽어져가 있는 이런 데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못 펴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이런 데도 잘 봐서 이런 약을 발라줘야 되죠. 그다음에 옴 진드기는 그 밤에 제일 활동적이죠. 그러니까 밤에 막 가렵죠. 얘가 있잖아, 막 요래요래요래 피부 속에 옮겨 다니면서 그걸 하니까, 옮겨 다니니까 막 몸이 막다 가렵겠죠, 그죠? 그래서 약을 중요한 건 밤에 발라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밤에 약을 바르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똑같이 씻어야 됩니다. 그 똑같이 발라야 돼요. 가족이나 동거인, 또 접촉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 정상 유무에 관계없이 정상이 없어도 발라야 돼요. 그래서 치료하고 집에 안 가는 게 좋아요. 혹시 이런 대상자를 보면 그냥 요양원이나 시설에 근무하시면 거기 있다가 아침에 씻고 그렇게 가시는 게 좋아요. 잘못하면 가족들한테 다 옮기거든, 모르고. 그래서 이 시설에 이런 그 대상자가 하나 있으면은 난리가 나죠. 이게 질병관리본부까지 보고되는 병이에요, 이것도. 워낙에 전파력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치료하고 일주 후에 한번 다시 발라야 돼. 정상이 없어도 다시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완치가 됐는지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옴진드기에 오염되면 침구, 옷, 수건 이런 것들 접촉이 안 되도록 저절해야 돼. 저기 정리를 해야 돼요. 뭐 태울 수 있는 건 태우고 삶아서 빨 거는 삶아서 빨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복이나 침구 이런 것들은 항옴 진드기 약을 바르는 날 같은 거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뜨거운 물로 요건 줄거 넣으세요. 뜨거운 물로 10 내지 20분간 세탁. 그리고 세탁하고 난 뒤에 3일 이상 사용하지 말고 햇빛 강한 햇빛에 말리거나 다리미가 뜨겁죠? 다리미로 그죠? 뜨거운 다리미로 다려주고 난 뒤에 사용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며칠간 사용하지 말라고 해 세탁하고 3일 이상은 사용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 3일간은 햇볕에 계속 널어놓고 그죠? 말리고 다리미 뜨거운 다리미 가지고 한번 살균되죠? 그렇게 다리고 나면. 이게 이제 막 가려우니까 알레르기 있는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알레르기하고 굉장히 혼동하기 쉬우니까 병원에 가서 확인을 잘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머리니입니다. 머리니는 어때요? 생기면은 피를 빨아먹잖아요. 우리 머릿속에서 요 작은 모세혈관들을 뚫어가지고 피 빨아먹어서 피를 많이 먹을수록 통통해지고 이 잡아보면 어때요? 피가 많이 나오죠. 네, 모기처럼 피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려워요. 가려워서 자꾸 끓어서 출혈이 생기죠. 그래서 합병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밤에 특히 많이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막 스물스물스물 기 가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막 끓다가 잠을 못잘 정도로 그런 경우들이죠. 그래서 막 끓고 나면 출혈이 되고 그 부위 머리 그 끓는데 염증이 생기죠. 요 석회 하는 거는 하얗게 요래 저기 새끼를 쳐가지고 머리에 요렇게 하얀 것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요 머리니 요 균은 거기 그림 다르죠? 옴하고 다르죠, 그죠? 그래서 주로 가렵고 밤에 많이 가려우니까 잠을 잘 못 자죠. 그 다음에 자꾸 긁으니까 피부에 상처가 생기죠. 심하게 물린 자리, 그렇게 심하게 물리고 가려워서 우리가 또 많이 긁어요. 심하게 긁으니까 피부가 변색되고 딱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딱깔이 앉는다 그러잖아요. 딱지가 앉아가지고 또 그걸 막 회복되기 전에 또 찝찝해가 막 뜯어내잖아요. 그러면 출혈이 좀 제법 이렇게 묻어 나옵니다. 이게 두피에 많이 그 생기기 때문에 이제 끓고 이렇게 해서 상처 생기면 이게 두피염이죠. 두피염을 이제 발생시키죠. 그래서 이 머리니의 치료나 예방은 이렇게 이가 보이는 경우, 살아있는 이가 있는 경우에만 약으로 치료를 하고 나머지는 그 옛날 우리 챔빗이라고 그러죠. 그죠? 챔빗. 그거 가지고 좀 자주 이렇게 빗어주면 이 석회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죽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죽어 있는 건 치료할 필요 없고 그것만 빠지도록 이렇게 머리를 자주 감고 빗어주면은 좀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주 이 머리니가 있는 경우에는 일주 간격으로 두 번 약물 치료, 그 줄 꺼 놓으세요. 일주 간격으로 2회 약물 치료를 하고 약물하고 같이 챔빗을 이제 뭐 주나 봐요. 요새 병원 가면 이 빗으로 빗질을 해서 남아 있는 사체, 석회, 그 죽은이죠. 이거를 제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머리니가 있는 사람들이 쓰던 뭐 모자나 그죠? 헤드셋, 옷, 수건, 빗, 침구 이런 것들을 같이 쓰지 않도록. 있으면 다 그냥 버리든지, 맞고 난 뒤에 버리든지, 그죠? 이 사람 쓰는 거는 따로 보관해 놨다가 소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맞고 나면 버리고 새로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침구나 옷은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하고 말려서 사용하는데, 그 다음 줄 꺼 놓으셔야 돼요. 55도, 습시 55도 이상에서 5분 이상 노출되면 모두 죽는다 하니까 삶을 수 있는 거는 푹푹 삶아야 되죠. 그죠? 55도가 넘도록 삶고, 그렇죠? 막 버릴 거는 버리고, 그렇죠? 나머지는 버리지도 못하고 삶지도 못하는 거는 요새 다리미 그냥 김만 확 세는 것도 있잖아, 그죠? 뜨거운 김 이런 거 세고 햇빛에 좀 늘어서 말리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죠, 그죠? 머리를 자주 감아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운동하거나 야외 활동하고는 옷을 꼭 세탁하고 샤워, 목욕 이런 것들을 꼭 좀 해주는 게 좋죠. 머리카락이 혹시나 방 안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이가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진공청소기 같은 걸로 꼭 이렇게 청소를 하고, 요새는 알코올이 좀 묻어있는 그 일회용 그 걸레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런 걸로 깨끗이 좀 닦아주고 소독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그다음에 신경계. 신경계는 뒤에 아마 또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 그냥 노화에 따른 특성하고 종류만, 질병의 종류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자, 우리 신경계는 어때요? 신경계는 어디 있습니까? 주로 어디서 그 제일 그 뭐 본부가 어디예요? 머리잖아, 그죠? 예. 그래서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뭘 만지잖아요. 아, 저기서 뭐 김이 모락모락 나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생각에 아, 뜨거울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머리가 저거 뜨거울 거니까 눈으로 내가 딱 봤으니까 머리에 그게 전달이 돼요, 받는 게. 그럼 머리에서 지시를 딱 내리죠. 그 뜨거우니까 가까이 가지 마라. 손으로 만지지 마라. 이런 지시를 이제 정보를 받아가 지시를 내리는 게 이제 내 신경에서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각을 인지하고 주위 환경 변화를 이제 내 신경계에서 이렇게 다 조절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공부하잖아요. 이 공부했는 거 오늘 우리 뭐뭐 했는지 저장하는 게 신경계잖아. 이 오늘 배운 모든 정보, 내가 오늘 느낀 거, 공부한 거, 움직인 거 이런 것들을 훗날까지 기억하게 하는 거, 그게 지금 신경계에서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정보를 어떻게 나중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야가 끄집어 내주죠. 아, 응급 상황 대처하는 심폐소생술하는 거 배웠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어쩌지 하는데 딱 어쩌지 하는 순간에 맞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뭐 다른 일들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신경계가 노화가 되면 좀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게 돼서 활동이 감소되죠. 그렇죠? 활동을 빨리빨리 못하고 뭐 세 번 할 거 한 번도 겨우 하고 이렇게 하죠. 감각도 떨어지고 정서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활동성이 줄어들게 되니까 운동이 부족하죠. 운동이 부족하게 되다 보니까 불면증이나 수면장애 이런 것들도 오게 되고 이제 기억이 감퇴되죠. 정보 저장을 한다 그랬잖아요. 신경계가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노화가 되니까 어떡해요? 단기 기억이 자꾸 감퇴됩니다. 단기 기억. 요거 좀 별표에 놓으셔야 돼요. 단기 기억은 감퇴되지만 옛날에 기억해 놨던 거는 잘 기억이 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뇌 신경계가 굉장히 건강했을 때 기억해 놓았던 것들이기 저장해 놓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억은 오래 가요. 근데 조금 전에 했던 거 기억 못 하잖아. 갈수록.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참 웃긴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제가 안경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안경을 어디 뒀지 하고 계속 찾아다니니까 우리 남편도 어디 두고 그러러 하고 자기도 막 찾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나중에 딱 보니까 내가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휴대폰 들고 전화하면서 휴대폰 찾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안경 쓰고 있으면서 안경 찾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단기 기억은 감퇴되지만 장기 기억, 옛날 기억들은 오래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계가 자꾸 노화되면 이게 몸을 지탱해주는 이 역할을 잘 못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구부리게 되는 거죠. 그죠? 구부리고 이제 걸음걸이를 걸을 때도 발을 찍찍 끌고 걷는 그런 걸음걸이를 하죠. 발 끄는 걸음걸이. 그래서 신체를 바르게 유지하는 능력이 자꾸 떨어져서 몸이 막 이렇게 균형을 못 잡고 걷는 게 나오죠. 그래서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들이 뭐 있습니까? 치매, 또 뇌졸중, 파킨슨병, 그죠? 파킨슨병. 이런 것들이 보면 자세가 있잖아요. 이게 균형을 못 잡잖아요. 보면. 네, 치매는 또 자세하고 좀 틀리지만 치매도 진행이 되면서 자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뒤에 따로 챕터가 나와 있습니다. 장이.